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산다 하다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장시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공백 기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기를 바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삶을 살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그럴 때 어떤 심정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세월을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약속의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립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후손을 갖는다는 것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포기하게 만드시고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는 시점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1절 가지고 한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응하느냐 에 대해서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1절의 말씀을 주시는 때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가 인간적인 소망, 희망 이런 것이 다 좌절되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후손을, 자손을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놓여서 모든 그로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것은 영의 성경에도 보면 마이티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전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수긍하고 내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 내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아는 정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다가도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픽처를 가지고 박스에 하나님을 가둬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못,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못할 거야 라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 고정관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부숴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이미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냐? 말로는요 잘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고백하죠.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둬둔 박스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능력의 하나님, 나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은 내 상식선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상식과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상하게 봐요. 무식하게 믿는다고 해요. 무식하게 믿는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어요. 자기 머리로 굴리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누누에 걸쳐서 창세기 15장에서도 너의 몸에서 나는 자가 분명히 너의 후손이다. 너의 기업이다.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 누누이 기억시켜줬어요.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라는 분명히 그걸 들었어요. 언약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걸 봐요. 애굽으로 갈 때도 가뭄이 있을 때도 애굽으로 갈 때도 순간순간 그때도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여기서 자녀를 취하고 자녀를 낳을 때 후사를 얻을 때도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참 인간적인 모습이 그의 몸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 순간순간 인간의 냄새가 묻어나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정말 정말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놓고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만이 그 삶이 교정이 되고 변화되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나? 여러분 그러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 되라고 그것을 주는 것이지도 주신 것이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미스테이크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실수와 연발하면서 살으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은 완전한 삶입니다. 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완전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완전 무결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그게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만 완전 100%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불확실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자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완전한 삶으로 그게 바로 말씀으로의 삶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그렇게 완전한 삶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뷰입니다. 복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웠다. 근데 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웠다는 것은 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 지금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15장에도 있었고 그 전에는 12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가 너와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까먹어요. 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자꾸만 까먹어요. 까먹고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나서서 실수와 정말 인간적인 모습과 그러한 실수와 정말 불순종을 연발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와서 약속을 다시 재천명하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수하고 죄졌을 때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소망이 끊치고 아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불순종했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주저앉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와 그런 불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바로 그가 실수하고 그가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에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노라 하고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늘 주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오래 지속하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메말라져 버려요. 아브라함 경우에는 13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막 산다고 하니까 불순종하면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후사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 몸에서 나는 자가 후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내 자기 뜻대로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냐? 놔두십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 교제 안 하세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으십니다.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Do whatever you want. 아브라함은 leave me alone 뭐 이런 식이겠죠. 나는 인간적으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리고 13년을 참으세요. 가만 지켜보세요. 근데 14년쯤 되니까 99세 되니까 인간적으로 뭔가가 체인지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99세라는 나이가 그 뭐겠어요. 인간의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후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예요. 그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한계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을 믿고 나의 인간적인 그런 한계를 초월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로 하여금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네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냐라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처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언약했어요. 벌써 창세기 12장이나 13장에서 15장에서 계속해서 언약했는데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해주셨고 2절이 그 언약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요. 근데 이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언약의 목적이 사전에 나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어떤 성경에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민족의 열국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The father of many nations. 열국의 아비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세운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개명을 해줘요. 이름을 개명해줘요. 고쳐줍니다. 체인지해줍니다.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여기에 목적이 있어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나라들이 내게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난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후손이 누구예요? 그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육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워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는 삶, 무슨 삶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만 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 한 가정의 아비로 살아갔어요. 아버지로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정의 아비가 어떻게 되어 이제?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후손들의, 수많은 믿는 자들의 후손의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아비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나 중심의 삶으로만 끝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만 국한되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변모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열국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국의 아비는 아니지만, 열국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열국의 아버지와 같은 주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언약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국의 아비와 같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건, 예수를 믿건, 구원을 받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관심 있고 이 기도 제목이 언제나 이루어질 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 옆에서 있는 성도의 그런 아픔과 답답함과 슬픔과 고통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들 자체가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내가 지금 아이 하나 얻는 거, 이삭이라는 거 하나, 아들 하나 얻는 거에만 관심 있지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관심 있었겠어요?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 뜻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뜻은 우리에게 철저히 포커스가 되고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 자신에게 포커스 되어져 있는 삶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축복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물론 그 세상적으로 잘 되는 축복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는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 그 자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에만 맞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고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이런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나무 십자가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 아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들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이 뭐냐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을 때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로만 딱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는 이 열국의 아버지로 사는 열국의 아비로 사는 삶,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 아들만 어떻게 하면 아들 이삭을 한번 받았어 정말 내가 낳아볼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목적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을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할례의식입니다. 이 할례의식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할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의식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할례가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언약을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아브라함 그 할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할례가 과연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여기 오늘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빼지 아니하는 포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할례를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귀속된 자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례의식은 하나님께 결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살에 있다라는 말, 그 살을 보면서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살을 볼 때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식이라는 것은 또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지고 죄악이 용서받는 자, 죄악을 용서받는 자예요. 용서받았다는 의미예요. 씻음을 받았다. 클린즈 받았다. 그리고 구별받았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자가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히 되었다. 죄악을 졌지만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 할례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할례는 지금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지금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받은 자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었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례교회에서 하는 세례가, 사실 저는 침례교회에서 하는 그 세례, 침례라고 하죠. 그것이 다라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형식이고 어떤 모양이지 꼭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도 받을 수도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침례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를 선언하는 것이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그 침례할 때 물속에 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내게 나에게 살아 역사해 주셔서 그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해서 들어갔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의 할례의 의미가 바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세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나 할례나 특히 구약에서는 이 세례를 형식적으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족속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연히 우리는 구원이 개런티 됐다, 보장이 되었다. 아닙니다. 믿어야만, 그 당시에도 믿어야만이 구원 받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라면 그것은 구원 받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지 세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형식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보여줘야 될 형식을 드리고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할례 세례 받는다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단순히 했기 때문에, 내 마음과 관계없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육체의 어떤 자국을 남기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 그것이 할례고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배웠습니까?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한 자, 세례받은 자는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께 속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삶은 내 삶이다. 그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내 중심, 내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열국의 아비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이 있습니다. 저에게 후손을 주셔야 됩니다. 내 아들 주세요. 그것만 바라보면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영적인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은 이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자신에게만 포커스하고 내 자신만 보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자신에만 바라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만 포커스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에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오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삶을 살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답답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내 문제만 씨름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 그건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근데 그 씨름했던 것을 놔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좀 힘을 내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서 하시고, 제가 힘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제 찬양 집회라 가지고 좀 저도 모르게 어제 풀로 낮에도 가서 제가 좀 있었고 저녁에도 우리가 있었지만 피곤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할례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할례 그런 어떤 징표 언약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례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할례를 한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거기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따라야 돼요. 그 뜻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자만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강박한 것인지 아니면 완고한 것인지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사람들이. 여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더 이 명백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공고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실시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이제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꿔줍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열국의 어미. 그냥 한 아이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너의 와이프도 열국의 어머니로서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며 열국의 여랑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 에? 아멘 하셨겠죠. 여러분들 하도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아멘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씩 하고 웃었어요. 여기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99세 지금 자식을 줘가지고 자기의 지금 기업을 얻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돌았니? 네 돌았니? 이런 식이죠 지금.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씩 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엎드려 웃으며 그리고 심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그리고 90세 된 자기 아내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극히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 어떤 능력 그것만 철저히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의 인간의 한계점 그것을 하나님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1절에 보면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전능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시는 엘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씩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찌 아들을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어찌 생산하리요? 100세, 990세 된 사람이 어찌 생산하리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불가능하니까 지금 제가 86세 때 난 자기의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거장이야. 그리고 hero of faith. 믿음의 영웅이야. 그렇지만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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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옆에서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포커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인물,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자꾸 설득하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의 정말 믿음을 고쳐가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자꾸만 지금 수정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해요. 지금 수정해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읽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설득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불신앙을 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불신앙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 나의 지식을,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트리고 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변화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될 수 있는 키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그것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것은 아브라함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대하면서 볼 때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설득하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셨던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주시 면서까지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은혜에, 그 언약에, 그 복음에 반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듣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례가 정녕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올라가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순종의 반응이 나옵니다. 23절이 순종의 반응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양피를 베었다. 그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것인가요?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할 때는요, 이 순종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 받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는 순종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는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 말이 있죠.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Partial obedience is not obedience at all.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 바로 그래서 그 순종을 100%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죽이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